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의 투매 여파로 오늘 일본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하루 918포인트가 빠져 어제 종가에 비해 5.4%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니케이 산업평균지수는 16,085로 2013년 6월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엔화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로 증시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10년 만기 일본 정부 채권의 기준금리는 처음으로 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고 거듭되는 국제 유가 하락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증시들은 3%씩 내려갔으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는 각각 1.6%에서 1.1%씩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 각당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예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총 유권자 수 9명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는 벌써 투표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결과 공화당에서는 존 케이시 후보가 가장 많은 3표를 얻었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표 모두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마을인 하츠 로케이션에서도 케이시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다만 밀스필드 마을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1로 샌더스 후보를 이겼고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9-3으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의사를 처음 밝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어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물음에 모든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살인과 강간, 고문, 강제 실종 등 비인도적 범죄 행위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시리아 내 수감자들과 유족, 전직 공무원 등 수백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시리아 내전 당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일부 반군들에 의한 고문과 처형이 만연해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에서 오늘 열차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영철도 회사인 메리디안 측은 미넨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베르무르와 바트 아이블링 사이 지점에서 마주오던 두 대의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부 객차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 가운데 적어도 50명가량이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이완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이난시에 붕괴된 17층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업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웨이군 골든 드래곤 아파트 단지 개발업자 린밍 후잉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붕괴된 아파트 건물 벽면이 얇은 철제와 발포 고무로 지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등 부실 건축과 자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또 다른 아파트 건축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 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는 잔해 더미 아래 갇혀있던 8살 소녀가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등 4명의 생존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8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이번 예산이 모기 통제 사업 확대와 신속한 백신 진단 방법 개발, 저소득층 임산부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기가 급증하는 봄과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대륙 간 바이러스 전파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들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간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방코 델타 아시아식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related targets.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9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로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안보리 제재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 3국의 별도의 제재 협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그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만인 지난 5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조치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한일 세 정상이 양자와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합의함에 따라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을 다시 강화하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방북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500명까지 체류 인원을 축소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포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선 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 공조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한 양자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양국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강화 등의 포괄적인 군사 공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목격해왔기 때문에 예측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 도발적이며 유엔 결의를 반복해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들을 실험하고 생산하며 지금은 미사일 발사 체계를 완벽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 중국, 한국과 시도하고 있는 일부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며칠 전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시설이나 미국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처음으로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핵무기 시스템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과거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한 방코 델타 아시아식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북 간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이미 제한돼 있어 추가 단독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현재 115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 related targets.
54개 기관과 개인 61명 등 총 제재 대상이 115개에 달하고 대북 교역마저 수입은 전면 금지, 수출 또한 대규모로 제한돼 있어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중국과도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ve been engaged in a number of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including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등 여러 차례 중국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양자적, 다자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We've said before that we look to China to use that leadership and to use their influence to leverage as best they can bilaterall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역내 지도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케 하고 더 나아가 유엔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국제적 대응 방안에도 의미 있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북한 내부에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역내 강국이자 지도국인 만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여기에 충분히 협력하는 동반국이 돼줄 것을 계속 촉구해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바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 시행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설 연휴에 맞춰 발사를 강행한 건 중국의 뺨을 때린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그럴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and has every right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 North is doing. And this missile launch on the weekend of the New Year.
커비 대변인은 UN에서 대북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지난달 회동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두 나라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의 전체 회의 통과를 자신하며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하원의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잇따라 강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또 오는 10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될 대북 제재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발효,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7일 CNN 방송에 실린 북한 조력자들을 제재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번 주 상원이 하원에 이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 초당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수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일련의 정책 수단을 행정부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곧이어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돌리고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상원이 북한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하원은 이에 동의하고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제재 사항들을 유엔도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은 명백한 위험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도 호전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동맹과 확고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독재자로 인해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 능력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에 행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이 이 법안에 조속히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성명에서 북한이 첨단 탄도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위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러시아, 이란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대통령이 이런 위협에 대해 전략을 짜고 맞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도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생각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더 심란하다며 하원 전략군 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할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건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행동을 또다시 취했다며 이번 도발은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자신의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대북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악화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나라로서 유엔 안보리사국 등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고 즉각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나라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갖지만 그 같은 권리도 국제적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내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전방위 외교 활동을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이사국들과 핵심 우방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유엔을 방문해 다양한 외교 접촉을 한 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We feel confident we have the capabilities to deter the North Korea threat from posing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쿡 대변인은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억제할 능력에 자신이 있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군을 놀라게 한 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But there's nothing about this test that
surprises us.
미사일 발사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미군을 놀라게 한 건 없다는 겁니다. 쿡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쿡 대변인은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Bob, without getting into a timeline, again, we'd like to see this.
쿡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다층 방어 체계가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상승과 중간,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특히 사드의 방어 범위가 최신 하층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3보다 훨씬 넓고 적의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해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AFP 통신은 7일 익명의 미군 관리를 인용해 사드 배치 명령이 내려지면 2주 안에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7일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사실상 동일한 발사체이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의 1단에서 3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탑재한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호는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사됐고 9시 32분에 1단 추진체가, 9시 33분엔 덮개가 각각 분리됐으며 9시 36분쯤 제주 서남방 해상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서해 류성용함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1단 추진체와 덮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국제기구에 통보한 예상 낙하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09시 32분경 장산곶 서방에서 1단이 분리되었으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분리 전 레이더상에서 사라져 2단 추진체의 분리 시점과 낙하 지역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북한 동창리에서 2,380km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궤도 진입 시간은 발사 후 9분 29초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광명성호 발사에 완전히 성공했다며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 46초 만인 오전 9시 39분 46초에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반 로켓 광명성호는 저체 105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분리 직후 폭발해 270여 개 파편으로 낙하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국 측의 추진체 회수 방지를 위해 자폭장치로 폭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호는 지난 2012년 12월 발사된 은하 3호와 형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직경과 길이 비율은 2.4 대 30으로 미사일에 탑재된 광명성 4호의 중량은 은하 3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 2단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역 역시 은하 3호 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성호와 은하 3호는 사거리 능력과 탑재 가능 중량도 각각 12,000km, 200에서 250kg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이후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획기적 진보는 없었지만 두 번 연속 탑재체의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두 번의 실험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쐈던 미사일과 거의 똑같은 미사일을 두 번 성공을 했으니까 그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당국은 두 번 연속 궤도 진입에 성공한 만큼 구성품의 신뢰성 등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사체의 자세 제어 장치 등은 은하 3호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전략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미사일 개발에 큰 진척이 없다.
탑재체인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를 돌고 있긴 하지만 신호 송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4분 1초이며 한반도는 하루에 4번 통과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광명성 4호와 3단 추진체가 궤도를 돌고 있지만 3단 추진체는 점차 궤도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명성 4호엔 위성 궤도 유지에 필요한 추력기가 없을 가능성이 커 궤도 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4호가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은 현재 초당 7.61km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N2O가 미 우주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의 정보를 토대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고도 508km 상공에서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도 500km에서 1500km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저고도 위성으로 분류된 광명성 4호는 속도가 빠른 탓에 한 곳에 머무는 정지 궤도가 아닌 비정지 궤도 위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근지점 고도는 490.6km, 적도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경사각은 97.5도였습니다. 광명성 4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4.3분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속도로는 하루 15번 지구를 돌면서 미국 상공도 하루 4회에서 많게는 7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이 열렸던 7일에는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경기장 인근 궤도를 지나쳤고 8일 오전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상공을 날았습니다. 미 우주사령부는 광명성 4호에 노라드 식별번호 41332번을 부여했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이 관리하는 전 세계 위성 일련번호는 2016-009A호가 매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등의 추적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일 뿐 현재로선 지구와의 교신 등 광명성 4호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북한에 위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던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8일 이틀 안에 북한 측에 거듭 관련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We send them a response there. Letter of giving us information, notifying us that they're going to launch a satellite.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산제이 아차레아 공보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 위성 발사 전에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위성과의 전파 충돌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광명성 4호가 전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아차레아 공보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각국의 평가 정보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한국의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 안보 차관보,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달 6일 핵실험에 이어 감행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어 아태 안보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의 1월 대북 식량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가 줄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주민 수도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일 V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362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간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 동네 어린이 46만 2천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9만 6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만 4천여 명에게 1,730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1%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전달인 지난해 12월 71만여 명에게 2,343톤의 영양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무려 42%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월 초 수혜자 규모는 지원 목표 대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공개한 대북지원활동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영양지원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당초 목표의 62% 정도인 67만여 명에게만 식량을 지원했고 그나마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량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여전히 식량을 제공받고 있는 수혜자들도 식용유와 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7일 갱신한 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9,58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8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48% 수준인 9,4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요즘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 남포항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말 시베리아에서 몰려온 매서운 한파는 평양 대동강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런 날씨는 한 해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에도 이 대한이라는 게 자기 계절을 잊지 않고 아마 찾아온 모양입니다.
한파로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최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남포항부터 신의주에 이르는 서안만 전역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한파 속에서 북한 당국은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에서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중대회는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나선시 등에서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수호탄을 가진 핵산대국의 공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오는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도에서 진행 중인 백두산 3호발전소 공사장에 청년 돌격대원 목소리입니다.
부족, 일기쁜 소식을 안고 넥단에 달려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양강도 해산시와 삼지연을 연결하는 철길공사와 황해도 물길공사에서도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위해 청년들을 속도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7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5월 전에 완공한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공사가 진행되면은 이게 그 용하에서 콘크리트는 사실 양생 굳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지시에 따라서 돌격대원들이 뭐 막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용하 20도가 넘는 강물 속에 몸을 담그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혹한 속에서 퇴비를 만드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 2월이 퇴비 전투 기간인데 주민들이 퇴비를 만들어 바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순 씨입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장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전기와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방영한 드라마 우리의 이웃들의 한 대목입니다.
양식이가 고장난 모양이지요.
글쎄 어떻게 된 건지. 상하수도 집에 있니 한아파트에서 살면 뭐래. 톡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간부 등 출신 성분이 좋은 특권층 자제들은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무들과 함께 초급주를 씽씽 내달릴 때면 마치 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평양 승마구락부에서 승마를 즐기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평양 주민들은 창광거리나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우나를 즐기기도 합니다. 안찬일 소장은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천양지차라고 말했습니다.
신흥 부자들, 노동당 그 간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승용차를 가지고 마식령에 가서 뭐 스키도 좀 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노동자, 농민들이나 뭐 탄광, 광산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혹독한 그 겨울에는 생산활동도 사실 마비에 들어갑니다. 거의 전력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기상청은 음력설인 8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재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아픔과 삶, 소망 등을 담은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지심 북방에는 흑제지심 중앙에는 황제지심.
한국 전라도 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씻김 굿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 무속 신앙의 의식인 이 씻김 굿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영혼을 연결해 평안을 빌어준다는 진도 씻김 굿에서 무속인은 작두나 신칼을 사용하지 않고 흰 무복을 입는 등 소박하고 정숙하기까지 합니다.
여보세요.
영화 귀향을 제작한 조정래 감독은 진도 씻김 굿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 숨진 여성들의 한을 달래고 생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도구로 영화에 등장시켰습니다. 귀향은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혼령이 남아 고향으로 가길 염원하는 생존자들과 감독의 뜻을 담아 영화 제목에 혼을 뜻하는 귀, 고향을 의미하는 향을 썼습니다. 영화는 곱디곱던 14살 시골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군의 성 노예로 끌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들이 화물열차에 타고 끌려간 곳은 중국 지린성. 영화는 일본군이 소녀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과 이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그것까지 꼭 걱정하니? 우린 벌써 다 죽은 게야.
소녀들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일본군의 성 노예인 동시에 일본군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우정을 쌓는 모습도 담고 있어 평범한 소녀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음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역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재현됐습니다. 특히 당시 17세 나이로 3년간 위안부로 살았던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재현한 장면은 피해자들의 처참한 인권 유린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우리 후세들이 우리 토록 안 당하게끔 하기 때문에.
올해 88살인 강 할머니는 일본군이 병에 걸린 소녀들을 집단으로 구덩이에 넣고 태워 죽이는 장면을 기억해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조정래 감독이 영화 귀향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영화는 피해자들의 피 맺힌 한을 현 세대가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조정래 감독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시사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2년도에 할머니들과 이제 나눔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후로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봉사들 중에 거의 말썽이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할머니들하고 같습니다.
조 감독은 영화가 한 번 상영될 때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20만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느 시절 내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영화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소녀의 영역에서 돌아오신다고 믿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하듯 영화 귀향이 완성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원과 후원은 전혀 없었고 감독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극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감독은 각본이 완성된 후 10여 년 만인 지난해 초 인터넷 기금 모금 사이트에 영화 제작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자 40일 만에 20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촬영을 시작해 두 달 만에 마쳤고 마무리 과정을 거친 이 영화는 오는 24일 한국에서 개봉됩니다. 7만 5천여 한국 시민과 해외 한인들의 후원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출연 배우와 미술 조명 등 제작진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참여했고 주인공 소녀 역을 맡은 여배우와 일본군 병사 역을 맡은 배우 5명은 일본 거주 한인들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조 감독은 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화에 참여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 역을 맡겠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꼭 이 영화를 하고 싶다는 결심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돌아왔대. 목소리 미안하다.
조 감독은 이 영화가 위안부 관련 문화 자료가 될 것이라며 올 봄 일본에서도 상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야,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측의 책임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위안부 해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피해자들은 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시사회를 주관한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미국 내 일본인들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제국의 미얀마 책 쓰신 한국인이세요. 이분 책 속에서는 할머니들이 돈을 받고 이랬던 참여였고 많은 부분에서 즐겼다. 와인하우스에 올리는 거에 또 역시 이들은 아주 후하게 대우받았던 참여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분한테도 서브했다라는 것을 미국 교과서에 넣어달라는 청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0 그 정도 지금 거의 일본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금 사인을 했어요.
한국의 세종대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전 세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기로 했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공식적인 연휴가 내일, 그러니까 10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례로 대표되는 설 행사도 치렀고요. 고향과 친지 방문에 이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 때가 바로 오늘과 내일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자동차의 행렬이 고속도로마다 이어져서 귀경전쟁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고요. 오늘 하루도 인천국제공항에 9만 7천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또 7만 천여 명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즈음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로 명절에 음식 준비, 집안일이 많아지는 게 주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부들만 특별히 겪는 이런 심리적, 육체적인 불편함을 통틀어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증상이라고 하면 명절 즈음이 되면은 머리가 아파오고 잠도 잘 안 오고 속이 불편하고 좀 우울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는 주부들뿐 아니라 남편들도 명절 증후군을 앓는다고 하죠. 주부들의 잔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미혼자들, 또 시어머니들의 명절 증후군 증상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이 꼭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은데요.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가족 친지들의 그 며칠간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정말 육체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이 맞지 않은 가족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 때가 바로 지금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실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추세는 국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음력설이 있는 곳이 2월이고 추석은 9월이 있는데 그 다음 달 되면 이혼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월에는 이혼 신고 건수가 7,800건인데 다음 달인 3월에는 9,200건이 되고 9월에 이혼 신고 건수는 8,800건인데 10월은 9,800건이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 해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초반부터 아주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명절 이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명절이 주부들의 그 해묵은 감정을 폭발시켜서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댁 위주로 지내야 하는 명절 문화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시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명절의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교육 인력의 규모를 크게 늘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죠. 이 차원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 교원의 수가 지금까지는 한 해 2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명으로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한국이 한국을 성장시킨 그 교육의 경험을 개발도상 국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원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이 교육원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0명씩 지금까지 총 60명을 파견했는데 올해는 기존에 지원했던 개발도상 국가와 또 한국의 교원을 요청한 몇 개 나라에 모두 300명의 선생님들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위상이 달라진 한국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교육 원조를 받았던 것,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평화봉사단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던 그 미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줬는데 덕분에 그 시골 오지학교에서도 현지인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큰 교육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교육의 기회를 받았던 것을 다른 나라에 갚아줄 차례인데요. 우간다, 에티오피아, 스와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피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교원을 파견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한국 교원을 요청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 15개 나라에 비용을 받으면서 한국이 교원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파견되는 한국 교원들은 어떤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까?
학교 수업으로는 수학, 과학 과목이 있고요. 또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어 수업에도 선생님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는 뭐 정보 컴퓨터 기술, 한국이 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ICT 분야, 교육 자문 분야에서도 선생님들이 파견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의 자격은 한국에서도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예비 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대, 사범대생, 뭐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학생들이 방학 중에 짧은 기간 이들 나라로 교육 봉사를 나설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한국 화장품의 수출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 서울통신의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한국 화장품으로 이어져서 수출 시장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늘 발표한 2015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201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 미화로 16억 6,700만 달러였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34.2%가 증가했고요. 관세청이 최근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 2015년 그러니까 지난해의 한국 화장품 수출액 2014년에 비해서 또다시 52.7%가 늘어난 29억 2,9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텍사스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